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2020년 10월 22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9장 1절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묵상할 차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애굽에 네 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피의 재앙, 개구리의 재앙, 이의 재앙, 파리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바로가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러자 하나님은 또다시 다섯 번째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서 요구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내 백성을 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라. 하나님은 정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누구를 경고하고 용서할 때세번 했으면 그 후에는 포기하는데 주님은 계속 시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정말 순종적인 종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종이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세번간 후에는 이제는 안 가겠다고 할 텐데 모세는 군말 없이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시면서 바로에게 엄중 경고하십니다. 2, 3절을 보시면, 네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부하고 계속 잡아두면 볼지어다 여호와의 손이 무서운 전염병으로 들에 있는 생축과 말들과 나귀들과 낙타들과 소떼와 양떼를 치시리라. 여호와의 손이 무서운 전염병으로 치시리라. 오늘날 광우병과 같은 병을 보내셔서 집에서 키우는 모든 동물들을 죽게 하시겠다고는 말입니다. 생축의 재앙은 정말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재앙은 삶에 큰 불편은 주었지만 경제적인 타격은 주지 않았는데 이 재앙은 경제를 거의 마비시키는 재앙이기 때문입니다. 소와 양과 염소와 말과 나귀와 약대는 나라의 경제와 백성들의 생존에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우유와 고기를 제공해주고 옷과 노동력을 제공해주고 필수적인 운송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재앙은 바로 개인에게도 큰 타격을 줄 재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는 누구보다도 많은 생축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른 많은 재앙을 두고 가축의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신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애굽인들이 섬기는 황소의 신과 암소의 신은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무기력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4,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번 재앙도 파리 때의 재앙과 같이 차별적으로 내리겠다고 하십니다. 차별적으로. 다시 말해서 이 재앙으로 애굽 사람들의 생축은 죽겠지만은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않으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기한을 정하셔서 내일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왜이 말씀을 하셨는가? 이 질병은 자연현상 때문에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하루 만에 생축이 다 몰살당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지방의 생축만 죽지 않는 것은 자연현상으로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재앙으로 들의 생축을 모두 잃은 애굽 사람들은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을 겁니다. 소들이 신전에서 자신들의 목전에서 병들어 쓰러지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게 되었을 겁니다. 7절을 보면 바로는 모세의 경고가 두려웠던지 사람을 보내어 진상을 조사해 보게 하고 모세의 말대로 애굽의 생축은 모두 죽었지만 이스라엘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 것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다시 강팍하게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첫 번째 교훈 7절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는 마음이 강퍅하게 되어 백성을 보내지 않았더라. 우리는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세상을 지배하는 사단이 어떤 자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하나님 백성을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사단의 지배를 받는 세상의 권세자들은 웬만한 재앙을 당해도 하나님 백성을 호락호락 놓아주지 않습니다. 왜? 백성들은 고통을 당해도 자신들은 고통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러 세상에 나갈 때 세상의 권세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분명히 알고 나가야 됩니다. 영적인 현실을 직시하고 나가야 됩니다. 몇번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인간적으로 사랑해 주면은 사단이 놓아주겠지 하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그만큼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으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겠지 하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서너 번이나 직접 보았으면 하나님을 믿겠지 하는 나이브한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는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 백성을 호락호락 보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면서 번번이 저항의 높은 벽에 부딪힐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몇 번이나 내리셨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망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계속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우리는 모세와 같이 계속 애굽으로 가야 합니다.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계속 10번까지 하나님의 완벽한 때까지 갈때 하나님이 백성 삼은 자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끈기가 없는 겁니다. 한두 번 시도하고 포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아만 장군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째 몸을 담갔을 때 그의 살이 어린 나이와 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완벽한 때에는 나아만의 장군의 경우는 일곱 번째, 모세의 경우는 10번째 반드시 성공할 것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전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훈은 2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네가 만일 그들을 보내기를 거부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무서운 전염병으로 너희 가축을 치리라. 네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부하면 내가 무서운 전염병으로 너희 가축을 치리라. 하나님은 바로가 무엇을 하면 재앙을 치겠다고 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 보내기를 거부하면. 영어 성경을 보시면 refuse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부하면. 둘째 재앙을 내리실 때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부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지경을 치리라. 근데 거부한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든지 거부하든지 선택할 자유 의지가 있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자유 의지가 있다. 바로는 로봇이 아니다. 따라서 바로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듣지 않는 것은 100% 바로의 결정이고 바로의 선택이고 바로의 책임이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여러 곳에서 바로는 자신의 자유 의지를 행사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합니다. 8장 1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온 땅을 뒤덮었던 개구리를 죽게 하시자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강팍케 하여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강팍케 했다고 합니다. 또 8장 31절을 보면 하나님이 온 애굽을 뒤덮었던 파리떼를 떠나게 하신 후에 이때에도 바로는 자신의 마음을 강팍케 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고 합니다. 자기가 자신의 마음을 강팍해 했다고 합니다. 자기의 의지를 사용해서 거부했다는 말입니다. 바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든지 거부하든지 선택할 자유 의지가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성경 수천 군데에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말라고 명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또한 너희가 순종하면 축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으리라고 경고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바로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바로 자신이 자신의 마음을 강퍅하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출애굽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같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또한 바로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강퍅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강퍅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7장 3절 4절에서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면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퍅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표징과 이적을 많이 행하여도 그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와 아홉 번째 재앙을 일으키신 후에도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퍅하게 하셨으므로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여덟 번째 재앙의 경우는 재앙을 내리시기 전과 후 두 차례에 걸쳐서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퍅하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창세기와 로마서 9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다고 하신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듯이 자신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 우리 압니다. 우리는 우리가 토기, 곧 피조물에 불과한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왜 어떤 그릇은 귀하게 사용하시고 어떤 그릇은 천하게 사용하시냐고 항의할 권리가 없다고 하신 말씀도 잘 압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말씀도 많고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말씀도 많습니다. 이런 상호 모순되는 것 같은 말씀을 놓고 많은 크리스천들은 당혹스러워합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퍅하게 하셨다 하는 말씀과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강퍅하게 했다 하는 말씀은 인간의 논리로는 동시에 진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은 신학자들의 복잡한 신학적인 설명에 귀를 기울입니다. 사실은 설명이 아니라 설명하려는 시도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도들을 알려고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분명한 진리대로 사는 데는 그런 설명들을 전혀 몰라도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론들은 크리스천들을 하나 되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분열시키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했듯이 우리는 우리의 영의 눈이 맑고 밝지 못해서 진리를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고 부분적으로밖에는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경건한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의 논리적인 관계는 인간이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 그렇게 알고 겸손히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유일하신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요 운행자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과의 관계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건 우리는 우리가 상관할 영역이 그것은 우리가 상관할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하신 것들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만을 다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퍅하게 하셨는가 하는 질문을 놓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수많은 억측을 하는 것은 건강하지 못하고 유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우리는 2절과 같은 경고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가슴판에 새기고 의지를 들여서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네가 만일 그들을 보내기를 거부하면 여호와의 손이 무서운 전염병으로 너희가 죽을지리라. 이 말씀 들으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의미를 분명히 하는 하나님 말씀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데 왜 분명히 알지 못하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시간을 낭비합니까? 성경은 지속적으로 주님은 주권자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는 우리의 자유와 의지를 사용해서 주님을 택하라고 촉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아야 된다. 마음을 강팍해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이라고 하십니다. 사무엘상 6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심지어는 블레셋의 복술자들도 말한다고 합니다. 애굽인과 바로가 그 마음을 강팍해 한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느냐.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서 혹시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쉽게 얘기하면 믿지 않는 악심을 품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라는 말입니다.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강팍해 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4장 17, 8절에서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이방인과 같이 살지 않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라는 말입니다. 너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이도다. 저희 마음을 강팍케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이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고 받지 못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선택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한동안 우리 인간의 마음을 강팍케 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드러내시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우리의 때와 다르기 때문일 뿐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늘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모든 자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자에게 빛을 비추십니다. 바로에게도 자신의 권능과 주권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그 빛을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는 것은 100% 우리의 선택이고 책임입니다. 주님은 우리도 모세와 아론과 같이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원하십니다. 세상의 권세자들과 사단에게 내 백성을 보내어 그들이 나를 예배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모세와 아론을 닮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계속 나가야 됩니다. 같은 사람에게 고구마 전도안과 같이 계속 찾아가서 찔러봐야 합니다. 누차 전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아도 이번에도 말을 듣지 않을 것이 뻔히 보여도 지속적으로 가서 전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10번째 완벽한 때가 될때 사단은 놓아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한 우리도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바로와 같이 우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듣기 싫고 순종하기 싫어도 나의 생명을 위해서라도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